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를 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대체로 그때를 BC 1000년경으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우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천혜의 자연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의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만 잘 지키면 적군의 보호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이 도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수도로 삼기에는 아주 좋은 천혜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수도로 삼았던 헤브론이 지나치게 남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도시인데 비해서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부로 진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열두 지파 모두의 마음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도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통해서 열두 지파 모두를 거느리기에 좋은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부터 다윗의 시대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미점령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숙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점령하는 것을 통해서 수백 년 된 민족의 숙제를 잘 해결하고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이 다윗의 국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에 대한 입증도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예루살렘 천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진 곳을 수도로 삼았고 또 미정복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곳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지도력을 과시하기도 했었고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통해서 열두 지파 모두의 마음을 안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수도 이전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치적 수도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일을 과감하게 진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모시고 오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도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거의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한 묶음으로 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종교적인 수도로 삼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재정일치 형태의 중앙집권형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어서 다윗이 정치와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중요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에 한편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새롭게 잘 건축하고 옮겨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좋은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 언약궤가 아직도 그렇게 천막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이나 또는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등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그가 고민을 밝힙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내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 짓고 여기에서 정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아직도 이 휘장 아래에 놓여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숙제처럼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늘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이동 생활 중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 성전을 만든 것이 성막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세월이 수백 년 지났습니다. 수백 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성막 형태의 성소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이 새로운 환경에 어울리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무책임한 일처럼 보이게 되어서 다윗이 새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중심지와 종교적인 중심지를 함께하면서 잘 만들어진 종교적인 건물 신전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을 과시하게도 되었고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자랑거리도 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허물어진 이 천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런 형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다윗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 마음도 늘 성전 건축해야지 라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아들 솔로몬 때 가서야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윗은 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꿈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어서 왕이 되면 꼭 이 일을 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부친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다 자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 새 성전을 건축하자 그 마음들이 다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것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터인데 신생국가였던 이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막대한 경비를 조달해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또 금은을 비롯한 돈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성전을 금과 은으로만 장식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필요할 터인데 그 건축 자재들은 어디에서 수입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었고 또 기술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건축술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건축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이동하고 양과 염소 떼 몰고 물과 풀 있는 곳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건축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몽골 제국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몽골 제국이 굉장한 제국이었고 나중에는 이 동유럽까지 점령할 만큼 굉장한 세력을 떨친 나라였지만 지금 몽골 가보면 그때의 그 영화로운 몽골 제국의 모습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랑할 문화재가 거의 없죠. 고정된 형태의 건물을 짓는 그런 관습이 유목민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자연히 그런 건축에 대한 기술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목민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갈대우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광야성을 거쳐왔고 지금도 유목문화가 그들의 주업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누가 지을 거냐 기술자들을 어디서 불러올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있게 됩니다. 그걸 기술자만 해서가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노동을 하는 일꾼들도 많이 필요할 터인데 그 노동력은 어디에서 조달해 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면서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하게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의 내용이 오늘 읽은 5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이 두로왕 히람의 지원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이 레바논의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가 두로였고 과거에는 이 지역 전체를 성경에는 베니게라 그랬는데요. 일반 역사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 페니키아 문명이 하나의 왕국으로 건설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많은 페니키아 문명 지대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었던 가장 발전했고 힘이 있었던 도시국가가 이 두로였습니다. 오랜 동안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역사에서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게 되는데 이 두로는 예전부터 지중해 해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해양 문명이 아주 능통해서 해상교통을 장악하고 또 그 해상교통을 장악했던 것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그러면 자연히 금융업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발전해서 이 두로 지역의 금융업이 이스라엘 전체의 금융을 지배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간 포로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해방돼서 돌아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업자들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고리대금하는 전주들이 다 이 두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 쓰고 못 갚으니까 이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고 돈값으로 자식들을 넘겨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걸 통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이 두로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무역에 능했고 해상교통로를 장악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금융업이 크게 발전해서 인근 모든 지역의 금융을 장악할 만큼의 막대한 재화를 소유한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이때부터 그 다윗시대인데 다윗시대 때부터 이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 왕국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그땐 다윗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인데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내주는 목재와 석재 그리고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새롭게 정복한 예루살렘에 다윗성이라는 성을 만들고 왕궁을 건설하게 되어서 나중 다윗이 역대상 17장에서 나는 좋은 백향목궁에 거한다고 말했던 이 궁도 역시 이 두로왕 히람이 집권 초기에 지어줬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이 말은 다윗의 집권기기 내내 동안 이 다윗 왕국과 이 두로 왕국이 좋은 우호적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대체로 이 두로 왕 히람은 오랫동안 집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초기의 시작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체로 580년대 때보다 젊은 시절부터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보다 실질적인 군주로서 역할을 다 감당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까지도 그가 건재했으니까 적어도 5-60년 동안을 그 이 왕국을 다스리시면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키운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굉장히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평생 잘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또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말을 듣고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아무도 그런 사실을 보낸 것은 다윗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조문 사절도 되고 새 왕의 즉위에 대한 축하 사절도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난 세월처럼 두 나라가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유익을 도모하고 하자 굉장히 외교적인 큰 규모를 큰 뜻을 가진 그런 사절을 보냈다라고 봅니다. 이 사절들을 받고 조문을 받고 축하를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구두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무슨 친서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대답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나라에는 좋은 목재도 없고 좋은 일꾼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게 넘기고 가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좋은 목재를 보내달라, 그리고 일꾼들도 보내달라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히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람이라는 두로 왕국의 그 왕의 협조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목재와 석재를 공급받게 되었고, 더구나 자기 나라에는 이 목재를 잘 다룰 줄 아는 기술자도 없는데 그 기술자들까지 지원받게 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그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협력이었어요. 왠고하면 이 두로 왕국은 해상 교통에는 능했고 해상 무역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반대쪽으로 이 육상 교통과 육상 무역에는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면에서의 교제와 교류가 넓혀지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동쪽으로 진출해서 동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그런 교역을 가지거나 무역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해상교통을 이용해서 주로 이 남쪽의 지금의 북아프리카 쪽과의 교류만 왕성하게 이루어 나갔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유목민들의 근본적인 약점이 뭐냐면 바다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띄고 있는 나라였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솔로몬의 시대에 큰 치적으로 꼽는 것 하나, 한 가지가 에시온 게벨을 개발했다는 것. 홍해 쪽에 항구를 확보하고 그 홍해 쪽에 확보된 항구를 통해서 지금의 아라비아 여러 나라들과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치적으로 그것을 기록할 만큼 이스라엘은 이 해상 무역에는 아주 능하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연히 이스라엘은 이 삼대륙으로 내왕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육상 교통로의 핵심이 되었고 그 때문에 육상 무역의 교역로의 중개 무역이 성행하는 어부지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피니키아 문명이 해상 쪽으로 진출해서 활발하게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지나는 두 개의 큰 통상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요단강 쪽에 있는 이 계곡을 지나 따라 내려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지중 해변을 끼고 올라오는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두 길이 고대 통상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다윗 시대에 이 두 통상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육상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런 지역이 중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해상 교통을 장악하고 있는 두로와 육상 교통을 장악한 이스라엘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은 가장 인접한 중요한 국가였던 두로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그 내부적으로도 열두 지파를 다 이렇게 장악해서 더 이상 나라 안에 북쪽이니 남쪽이니 다툼과 갈등이 없는 열두 지파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결실물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외국과의 평화도 만들어놓고 내부적인 평화도 만들어놓은 성전 건축이라는 열매도 또 만들어놓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석처럼 달아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결실을 향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을 그 아들에게 맡겨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지혜를 주심하셨던 그 지혜의 그 약속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라는 의미야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좀 더 돌아가서 이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그 꿈이 이관된 과정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 건축에 간절한 열망을 가졌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6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려 선정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이 명령을 받게 되죠. 아버지가 성전 건축에 열망 가졌지만 너무 많은 전쟁을 한 사람이어서 너무 많은 피 흘린 전쟁 많이 한 사람이어서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적임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넘긴다라고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다윗은 아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만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솔로몬이 다윗의 시대에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읽었던 그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 온과 들이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내가 많은 환난 중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태평성대가 있어서 저절로 금은보화를 많이 확보하게 되어서 그 여력으로 성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이골이 나게 살아간 사람이었고 늘 그 자신의 고백처럼 사망 염치만 골짜기를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는 열심 그 생각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는데 그것을 환난 중에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럼 다윗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지요. 그 환난당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 성전 지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다윗의 헌신한 모습을 보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수없이 시련당했던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을 보면 성전 건축을 향한 그의 열심을 잘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꿈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인계해 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큰 열심을 품도록 아들을 격려했고 솔로몬은 때가 되어서 그 준비를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히람에게 이 다윗이 요청을 목재를 보내주시고 등등 요청을 했는데 히람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하게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그 거래하는 내용이 식량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이 식물을 이 정도는 공급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꼭 필요했던 것은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들이 이 레바논 지역에는 적어도 15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자라는 나무들인데 대철은 40m 정도까지 키가 자라는 곧게 자라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목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BC 2000년경의 이집트의 비문들을 판독해보면 그 시대에 이미 이집트에서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중해의 그 백기를 따라 나무들을 운송해서 이집트의 신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그런 비문들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여지는 목재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목재가 솔로몬에게는 꼭 필요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요청하게 되는데 히람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지나칠 만큼의 많은 값을 요구합니다. 여기 그 요구했던 솔로몬이 요구했던 내용이 밀 2만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걸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800만 리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10만 가마 정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식량을 요구한 거죠. 맑은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이것도 8,000리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 같아요. 솔로몬이 꼭 그 나무가 필요하고 기술자들이 필요하지만 값으로 따져보면 솔로몬 이례적으로 받는 것이고 주는 건 해마다 달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불공정한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다소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성전 건축하고 싶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그 결정에 대해서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다라고 12절 말씀에는 굉장히 이 결정을 칭찬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의 친목하이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이 결정 자체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었고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솔로몬에게 손해보는 그런 거래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흥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물질과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잘한 결정으로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물론 이 계약이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에요. 9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해마다 갚아야 될 식량의 그 엄청난 양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식량을 다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에 성읍 20개를 두로 왕국에 넘겨줍니다.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팔아서 이 건축의 몫을 부담하기도 하게 될 만큼 어려운 문제였고 또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으로 이 모든 공사를 끝내고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지어진 그 왕궁으로 만족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으면 그 후에 13년 동안 왕궁을 다시 짓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국고가 탕진되게 되고 20년 동안의 노역을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드디어 나중에 솔로몬 말기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생겨나게 될 만큼 어려운 문제가 돼 국민들은 세금 부담하는 일에도 어려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건축으로 이 건설 공사를 마쳤더라면 솔로몬은 정말 더 좋은 통치자가 되었을 것인데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짓는 13년 공사를 이어가면서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생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그 인력입니다. 동원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설 현장에 동원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는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다 했습니다. 이 역군이란 레바논에 보내서 벌목해올 사람들인데 3만 명을 뽑아놓고 만 명씩 보냅니다. 만 명 가서 일하고 2만 명은 집에 있고 또 그 다음 달에는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또 만 명이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세웠고 그 다음 말씀에도 보시면 짐꾼이 7만 명이고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근로자들이었을까?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정당한 임금을 받았을까? 어떤 형태였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노예 형태의 일꾼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모기토 게세를 건축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 노예로 삼은 사람 그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럼 어떤 형태의 노동을 했을까? 이것은 당시 사회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백성들에게 국가의 산업을 위해 국가의 건설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그들을 어떤 형태의 노동자로 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해결이 없지만 적어도 노예처럼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 역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밝혀놓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에게는 노예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노동 계약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대체로 초기에 성전 건축할 때까지의 형태는 성전 건축할 때 형태까지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열정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가장 먼저 헌신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 후에 반란이 많이 생긴 것을 보아서는 왕궁 건설로 이 건설 사역이 이어지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선을 긋고 그 이후의 것은 욕심내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은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고 나라도 그 이후에 분열이라는 아픔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한계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모든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고 솔로몬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전이 지어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역대상 이 열왕기상 기록의 결론이지요. 솔로몬이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